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의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과 우리 주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전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물에 잠겨 그 옛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에 의하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로 쓴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하듯이 그 편지의 뜻도 삐뚤어지게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안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지금과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 한 번.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호세아서 제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축제는 짧고 고난은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네 어줍지 않은 인생을 왜 구속해 주셨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율로게토스, 율로게사스, 율로기아, 유 좋은 또는 잘이라는 말과 로고스 말이 합쳐져서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의 변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이 곧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칭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입술의 이중성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혀의 잘못 사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먹는 것 외에는 오직 찬양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이것을 불가능케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대로를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인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만을 위하여 지어졌건만 뱀의 사주에 빠져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찬양이 불가능한데도 희생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찬양을 찾아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로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음에도 완악하여 외면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옥을 향하여 치닫는 가련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찬양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있던 양떼는 간데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공동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은 우리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복음성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의 처지가 우리 같으면 찬양드릴 처지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지만 헤아리고 앉았다면 억울한 생각뿐이고 로마의 관리들은 공정치 못한 처사를 볼수 있고 죄수 아닌 죄수 되어 어둡고 습기찬 감옥에 갇힌 신세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로마 시민권으로 강하게 나가볼까 등등. 그러나 이들은 찬양을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환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 해병 5연대 F중대의 윌리엄 셔츠 21세 하사 노래를 썩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찬송을 듣는 군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개인 참호에서 보초를 서다가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총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밤이 사나운 총소리를 깨졌습니다. 총격이 바로 끝난 다음에 그 한가운데서 이번에는 조용한 찬송이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셜츠 하사가 죽어가면서 부르는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침입했던 적군이 이 찬송이 끝나기 전에 모두 도망쳤고 오히려 습격받은 해병대는 용기 백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연대의 군목이 셔츠 하사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그의 찬송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었다. 목청은 과히 좋지 않았으나 정성을 다해 간절히 부르는 그의 찬송을 들으면 무한한 용기와 위로가 솟아났다라는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찬송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이나 12절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동참할 때 찬송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 때 찬송이 됩니다. 순리는 언제나 기쁨이지만 거스리는 영리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찬송이 됩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때문에 찬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찬양하고 환경이 어두워질 때 찬양하고 찬양해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My soul.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의롭게 하다 혹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그로부터 사면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의롭게 함, 곧 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특별히 이 점을 사람을 사면하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의롭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그의 말씀이 법이며 이 법을 위배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에게 죄가 없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가 증명되지 않은 순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면 아무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이 완전한 삶을 살려면 단 한 번도 불친절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죄 용서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자신의 순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롭다함, 곧 칭의를 받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면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면받을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의 희생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바울이 말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듯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지 그의 행위나 무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이번에는 야고보와 바울의 말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점에 있어서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유익을 지적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행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라는 점을 이해하면 칭의 곧 의롭게 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칭의 곧 의롭다 함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한 주제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요소는 죄에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요소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건축 설계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설계해야 집을 짓습니다. 건축 계약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집 짓는 것을 지시합니다. 건축 인부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인부가 있어야 실제로 건축이 진행됩니다. 집 주인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있어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 각기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건축 계약자만으로 혹은 인부만으로 지었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곧 칭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죄를 위한 대가로 흘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의롭다함을 과정 속에 포함된 우리의 행동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피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며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언급한 두 구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순종이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례와 칭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세례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므로 그 믿음이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